시편에 기록된 시는 노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를 읽으면 이것만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요. 힘을 주는 메시지.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로 읽으면 이것만큼 기가 막힌 찬양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은 위대한 순간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과 영원이 연결되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을 다른 각도에서 읽게 되면 이 시편은 동시에 세상을 향한 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부르면 진정한 복음 선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노래, 세상을 향한 나의 노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시편 2편, 여러분 시를 읽을 때는 너무 분석해서 읽는 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많은 분석을 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이 시를 짓게 된 배경 정도는 알게 되면 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죠. 이 시편 2편을 짓게 된 배경을 알수 있는 중요한 구절이 2절에 있어요. 이 구절이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문에는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마시아, 기름을 붓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가리킵니다.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 가운데 단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메시아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는 그리스도, 더 나아가면 당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가정에 세우고 세상 한복판에 세운, 하나님께 세우신, 베드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불러내었다라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를 다 통칭하면 오늘 기록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딱 골라서 탁 박아놓은 사람, 세워놓은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노래가 오늘 시편 2편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시는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가? 1절부터 3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른 하나는 세상의 반대. 아,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내가 세움을 받고 어느 자리에 가면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동시에 반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떨 때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반대하는 거죠. 이 어려운 경험을 이렇게 시어로 표현해요.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대적하며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분노하면은 괜히 화내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헛된 일은 불평을 가리킵니다.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어느 자리에 세우면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런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꼭 그의 말대로 해야 돼? 우리가 꼭 그의 말을 따라야 돼? 자유를 꿈꾸며 이탈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 겪는 게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어찌하여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한탄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더 나아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바꿔 말하면 왜 나는 그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어? 그럼 이상은 뭡니까? 꿈꾸는 이상은 뭐예요? 환영받고, 따라주고, 인정받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뭡니까? 대적을 만나고, 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자유를 꿈꾸며 이탈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 한복판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아픈 경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무효화시키는 증거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 세우셨어요. 구별하셨습니다. 특별히 세우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제자가 누군가? 요한이에요. 열두 제자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명명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에 안겨서 들은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고 그가 쓴 책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기록하는가? 1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자기 땅으로 보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 거예요.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모른 척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여러분, 영접하기만 하면, 예스 하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데도 대적하며 불평하며 자유와 이탈을 꿈꾸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런 일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낙심하고 낙망하면 여러분 본인도 힘들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대적들만 좋아하는 거죠. 질문, 왜 낙망해서는 안 되는가? 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절대 낙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부터 6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희시해서가 아니라 분노하고 대적하고 자유를 꿈꾸며 불평하지만 그들의 행동보다 하나님의 행동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평하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좀 읽기 뭐해요? 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는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런 거예요. 해봐. 너희 뜻대로 안될 거야. 이게 비웃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네 뜻대로 안될 거야. 너희 말대로는 안될 거야. 너희가 아무리 반대하고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너희 뜻대로 안될 거야 라는 게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묵상하고 시연하다가 그냥 어릴 때 우리가 쓰던 다섯 글자로 적어놔봤어요. 웃기고 있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비웃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웃기고 있네. 시적인 말이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놀라게 한다는 것은 혼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근데 혼내키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깨부수고 그냥 부러뜨리고 하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인정해 주는데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사람 내가 세운 사람이야. 이곳에 이 사람을 내가 세웠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밀어주는 방법은 원수들을 굶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준다. 하나님의 인정.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부터 9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받은 사람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나의 사람을 이곳에 세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사람이야 라는 이 하나님의 노래를 들을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반대하던 사람들도 너에게 내가 주겠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뭐 중요해? 라고 말하던 사람도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이 말은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고 그들을 바꾸게 될 것이다. 변화시킬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실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힘을 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 중요해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하늘을 가르며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들렸던 소리가 "너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너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를 불렀어. 이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이 소리가 중간에 또한번 들려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고 옷이 정말 하얗게 빛나며 변형되었는데, 그때 들린 소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시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인정, 인정.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어요. 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이 자리에, 나를 이 가정에, 나를 이 교회에,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라고 음성을 듣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이 방식에 대해서 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존재에게 입을 맞추며 살아라 라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지혜가 뭔가?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교훈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라. 어떻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인가? 아주 분명히 노래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을 맞춘다 라는 것은 반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라는 거예요. 존중과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입을 맞춘다는 것은 당신을 존중하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에 대해 존중하고 받아들이며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경험은 행복한 경험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살면서 어떤 대상을 만나 입맞추듯이 존중하는 경험, 행복한 경험이에요. 반대하고 투쟁하며 불평하는 이 경험은 좀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쓰라린 경험이고, 존중하고 마음껏 존중하고 마음껏 따를 수 있는, 난다 따르고 싶어 라는 이 경험은 행복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나저 선생님 정말 존경스러워, 그리고 나저 선생님 말다 듣고 싶어 라는 경험을 한순간이라도 한다면 그건 학생으로 살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경험이에요. 자녀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보며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나는 엄마 아빠 말을 다 듣고 싶어라는 경험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건 자녀가 정말 행복한 경험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한 대상을 향해 입맞추고 싶은 존중과 순종의 경험은 정말 행복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입맞추고 그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 바로 그의 아들이 입맞추라는 노래 바로 앞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 그분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특별한 존재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그의 아들이 입맞추라는 바로 노래 다음에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존재에 대해 입맞추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재앙을 피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고 세움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와 또한 불평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음성을 들으며 꿋꿋하게 나아가고 그 세우신 그 대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순종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에서 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당신도 있고 왕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바로 그 메시아 한 분에게 집중되는데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시편 2편을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2편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들과 구별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묵상하면서 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환상이 시편 2편에서 노래하는 이 환상과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권위 있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시편 2편과 통하는 영적인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바로 그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 입맞추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부하는 자도 있고 대적하는 자도 있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따르며 그에게 입맞추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한 분에게 입맞추듯이 그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들이 찬양하는 노래가 있는데 7장 10절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 이미 구원받은 그들이 천국에 와보니 이곳에 올 수 있는 길은, 구원받은 길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 그 아들 메시아,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고 입맞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라는 찬양이 천국에서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불러야 할 노래가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2편의 노래가 당신의 노래가 되길 주님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당신이 세상을 향해 불러야 할 노래가 시편 2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그 시온과 같은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그 자리에 너를 세웠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또한 내가 누군가를 반대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의 노래를 듣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세운 거야. 그에게 입 맞추듯이 존중하고 받아들여. 여러분, 이 노래를 넘어 주님을 향해 이 노래를 듣길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입 맞추고 주님의 계획에 입 맞추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계획, 주님의 존재에 입 맞춘, 저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최고의 우리 모든 걸다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께 입 맞추듯 그분을 존중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